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부리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하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예, 저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보았죠. 오늘은 그 마지막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론으로 사도행전 2장 뒷부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오순절 사건을 거슬러서 그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을 결론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이 사실 오순절 사건 앞에 올지라도 오순절 사건의 결론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성취가 되고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구원 역사의 마지막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는데 그 가장 큰 축복의 사건이 있기 전에 이 사건이 오게 되는 중요한 배경에 대해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하심은 그저 도적이 오는 것 같이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셨죠. 우리 예수님의 재림도 그저 도적이 오시는 것 같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는? 깨어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 이 교회의 부르심에 대해 함께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하신 사건부터 다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이제 제자들이 목격하게 되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전에 살펴보았죠. 그리고 천사들에게서 약속을 받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듣고 난 후에 기쁨으로 다시 그들이 거하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거처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거처를 정한 이유가 무엇이었죠? 예수님께서 내가 떠난 후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예수님의 약속이기도 했죠. 무엇이었죠?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그 아들이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복된 약속을 붙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절로 보면 돌아와서 저희가 유하는 다락에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락. 다락은 어떤 곳인가요? 원어로 보면 upper room이에요. 2층 방이라는 뜻이에요. 위층에 있던 방. 우리가 다락이라고 하면 작은 방을 생각하고 쉽게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큰 방이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거기 몇 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15절에 보면. 약 120명의 성도들이 이곳에 들어가서 모여서 기도했고요. 오순절날에는 이곳에서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락방이 구체적으로 어디였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이 누가 사도행전을 쓴 누가께서 다락이라는 단어 앞에 관사를 붙여요. 헬라어도 영어 비슷하게 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락방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냥 한 다락방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미 누가께서 언급하였던 그 다락방이라는 것을 알 수는 있죠. 누가복음에 다락방이 하나 나와요. 어떤 곳이었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던 곳. 누가복음 2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에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큰 다락방 거기서 예배하라. 바로 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였고 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에 약속이 성취되어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습니다. 여기서 먼저 살펴볼 것은 이거예요. 이제는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전과 같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교제를 나눠주신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곳에 제자들을 찾아와 교제를 나눠주셨습니다. 이제는 성전이 바뀌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의 손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셨던 구약의 성전의 시대가 지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고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하나님 성전으로 예비되고 예배의 장소가 되어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여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새언약 시대의 공동체, 즉 천국을 증거하는 교회의 복된 현실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이 다락방이에요. NIM의 한 장소, 한 방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천국의 현실이 임하여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현실이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다락방에 모여있던 초대교회 멤버들이 누구였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큰 은혜가 있어요. 그곳에 누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는가? 13절에 보면 가룟 유다를 뺀 예수님의 나머지 11 제자의 이름들이 나와요. 그렇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매,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예수님의 11 제자들. 그런데 그들만이 아니라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또 누가 나와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초대교회 멤버들 중에 속해 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형제들이 있었어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네 아우들이 있었다. 친동생들. 그렇죠? 원래 이들은 예수님 공생애 때까지도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던 자들이었어요. 아니 오히려 사단의 앞잡이가 돼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세상에 나가 자신을 나타내어 영광을 드러내고 이래라. 사단이 주는 똑같은 시험을 예수님에게 줬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와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교회에 속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속에 속해 있고 교회의 멤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그 밖에 여러 구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신자가 된 증거를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뒷부분으로 가면은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믿음을 증거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자기 형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누가 썼어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썼습니다. 유다서 누가 썼을까요? 예수님의 형제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형제들까지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까지 결국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천국 가족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복된 현실이죠. 이 땅에 육신의 가족으로 살다가 끝나는 분리되는 현실이 아니라 영원토록 천국 가서도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로 살아가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져 있는 걸 보게 돼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 온 교회에도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모든 가족들까지도 다 천국 가족으로 불러 영원토록 분리되지 않고 함께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락방에는 이들과 또 여러 다른 형제 성도들도 있어 그들을 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들이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 천국 가족을 이루어 15절에 보면 전체 약 120명의 성도들이 새로운 천국 가족으로 모여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14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They all prayed together in one accord. 천국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심서 기도하였다. 기도는 하였는데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다는 거죠.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증거해야 하는 하나됨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다 각기 다른 마음을 품고 각기 다른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우리 마음의 열망에는, 우리 기도의 중심에는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같은 것을 먼저 구하며 기도하며 가는 것. 어떤 마음을 품었다는 걸까요?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 주신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한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주신 말씀과 약속이 나하고는 상관없으니 나는 기도하지 않았다, 않겠다라고 간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약속이 그들의 열망이 되고 마음의 소원이 되어 다 같이 한 마음을 품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 되어 자라갔다는 거죠. 하나됨을 지키고. 그들이 다 복음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자신들의 마음으로 품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듯 마치 예수님의 한 몸처럼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얼마 동안 기도했을까요? 120명의 성도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심썼다는 오늘 본문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는 걸까요? 예, 생각나시죠? 절기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유월절이었고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었는데 그 후에 얼마 만에 오순절 사건이 왔죠? 50일 후죠. 50일 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얼마 동안 계셨나요? 40일 정도 계셨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정도 계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약속을 주셨고 그 후에 오순절 날이 오기까지는 얼마 동안이에요? 약? 예. 네. 산수가 필요해요. 어려운 게 아니라 열흘 동안이에요. 열흘 동안. 열흘 동안. 열흘 동안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약속이 성취되기를 위해 넉넉히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열흘간을 기도에 심썼다는 거죠. 그 약속의 내용이 구체적으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주신 약속 그리고 사명까지 다 성취가 되어 새언약의 공동체인 교회가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져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전하게 될 것이라. 성도들이 함께 모여 그때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거예요. 무엇을 마음에 품고? 주신 약속과 주신 사명.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라는 약속과 내 증인이 되리라고 부르신 사명. 이 약속과 사명, 그 기쁘신 뜻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당연히 이루어지죠. 이루어져서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에 성도들의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기도하던 것이 이루어졌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당시 교회의 건강한 모습, 건강한 예배의 모습, 건강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교회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기도하였는데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어느 한 사람도 나는 너희들과는 상관없으니 나는 다른 기도하겠다 한 사람도 없고 나는 기도 그런 기도에는 관심이 없으니 기도하지 않겠다 한 사람도 없었고 다 같이 하나됨을 이루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교회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사명이 나하고는 상관없다. 나는 너희들하고 속한 자로 살아가지 않겠다. 이 모습이 아니라 내 사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한 사명을 붙들고 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그저 가만히 앉아서 약속이 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시겠지? 이루어지겠지? 하며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약속에 열망을 품었습니다. 소원을 품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명을 받은 후에 그저 자기의 힘으로 주신 사명을 이루려고 직접 먼저 나아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부어주심을 구하며 그 사명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주신 약속과 사명을 기쁘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기도가 알려주는 복된 현실이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친히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지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같은 아들들로 부르신 성도들을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참여시켜 주셔서 함께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그 기쁨을 누리시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죠.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영광이에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기도는 예수님의 영광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이 아니에요. 구원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고 기쁘신 뜻을 이루실 때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출애굽 구원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부르짖는 것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간구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포로기 때에도 70년 후에 내가 회복하겠다 내가 이루리라 하셨지만 그래도 저들이 기도해야 하리라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때에도 다윗과 솔로몬의 기도 속에 세워지게 하시죠.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그의 백성들로 기도하게 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성령을 위해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절들이 있죠.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뭘 구하면 주시고 뭘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뭘 두드리면 열리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죠. 그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님을 주시니 기도하라.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겠다는 뜻일까요? 니네가 정말 열심히 정말 작정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 열심을 보고 이루어줄게. 그렇지 않으면 안 이루어줄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형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해서 예수님 받았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만세전부터 택하셨어요? 구하긴 뭘 구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니 구하려는 마음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내 뜻대로만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그 은혜로 능히 넘치도록 채워주셨다고 하십니다. 아들까지 주신 이가 무엇이 아까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는 구해서 아이들에게 밥 주나요? 야 밤새 구하면 내가 아침 좀 해줄게? 이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능히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녀로 여기시니까.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영광은 거기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하신 성도들을 예수님 같은 아들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열망으로 품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품게 해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구원의 영광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 가면 아버지 마음, 내 마음, 예수님 마음 다 똑같아져요. 같은 열망을 품고 마치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어 계시듯 우리도 완전히 하나 되어 한 영광을 드러내며 한 뜻을 이루며 그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고 기쁨이 되어 살아갈 거예요. 그 현실이 시작된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그저 100일 동안 내가 매달려가지고 내 뜻 구하는 거, 이거는 세상의 기도죠. 세상에도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는 그런 걸 기도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먼저 중심으로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품게 하신 것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이 바로 그러한 거죠.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누구의 기도예요? 그게 누구의 뜻과 누구의 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이 우리라고 해서 제가 우리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을 포함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라고 하셨으면 예수님 자신과 우리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의 기도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우리 뜻으로 품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제는 아들로 여기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과 사역에 참여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품으신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삶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것, 여기까지 우리의 구원의 현실이 가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복된 구원의 현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기도를 통해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죠.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열심과 정성이 받으실만 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비록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부족할지라도, 너무나 한심할지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품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미약할지라도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오직 은혜로 아들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에 참여시켜주시는 은혜입니다. 기도도 은혜예요. 그래서 이 복된 부르심을 아는 성도들은 기도한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찾고 분별하여 열망으로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의 기도가 있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다른 마음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여 심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는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항상 공동체거든요. 한 몸으로 부르신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같이 기도하게 하실 때 기뻐하십니다. 그걸 통해 이루어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고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에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아니 뭐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기도하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기도에서 또 한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죠. 그런데 사명을 받은 교회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먼저 기도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당장 나가서 내 증인이 되어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당장 나가서 내 죽음과 부활을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기도하라고 하세요. 기도하며 성령님의 은혜와 권능에 의지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이루는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직 성령님의 권능으로만 이루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교회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깨달으라는 거죠. 내 사역이라는 것. 예수님의 사역. 우리 교회와 사역과 성도들의 삶도 이것을 깨닫고 먼저 기도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이루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고 사단에게 매여있던 세상 죄인들을 풀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죄인의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게 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죄인들을 천국에 속한 하나님 아들들로 새롭게 창조하는 일, 성도들을 예수님 닮은 형상으로 더욱 닮아가게 하는 일, 죄 가운데 잠시 떠나 마음이 딱딱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성령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것이 기도라는 거죠. 기도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루어가는 거예요. 특히 교회의 말씀 사역, 성례 사역, 예배 사역, 치리 사역, 구제 사역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세상 일이 아니라 천국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똑똑하니까 우리 교회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것은 결코 교회의 부르심으로 받은 성도들의 올바른 마음가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요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또 우리 직분자들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 뜻은 다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잘난 것으로 이루겠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믿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목사, 장로, 집사 또 성도 여러분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국. 그 창세기 4장 생각나세요? 가인의 도성하고 그 셋의 도성이 비교되잖아요. 가인의 도성은 잘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냥 문화, 문명, 예술, 뭐 산업 이쪽에서 뭐 엄청난 사람들이 막 생겨나고 막 자랑할 것이 너무 많고 뭐 와 끝내줘요. 셋의 도성은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보이는 모습이 있죠.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세상 왕국을 이루려고 하면 기도는 사라져요.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가정과 나와 교회를 이루고자 하면 기도가 사라지든지 아니면 잘못된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가 이룰 수도 없지만 우리가 이룬 것처럼 보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예수님만이 자랑되어야 되고 은혜를 내려주셔야만 돼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때 우리 제임스 리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수동적이 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겠지. 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못하는 죄인인데. 하고 성령님에게 수동적이 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칭의는 내 밖에서 전적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거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부분이 요만큼도 없어요. 예수님의 피와 의로만 이루시기 때문에 성화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참여되어 있다는 거죠. 협력해서 같이 이루신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내 의지를 변화시키시고 내 열심과 내 정성으로 변화시키셔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수동적이 되는 것은 올바른 기독교의 성화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님이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하며 더욱 담대히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기쁘신 뜻을 이뤄가는 거예요. 우리를 자랑하는 게 아니죠. 거기는 이런 모습으로 교회 직분자들까지 온 성도들까지 마음을 같이하여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예배드리고 적극적으로 성도들 돌아보고 적극적으로 교회 사역을 이뤄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믿으면 적극적이 되지 수동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믿음을 떠나 살아가는 자들, 믿음을 떠나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 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병든 자들을 위해, 연로한 성도들을 위해, 홀로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심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모든 것들이 저들이 굳게 서는 것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들을 섬기고 돌아보고 세워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역과 예배와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새로운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것 직분자 훈련을 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끝에도 성도들이 기도하며 직분자 세웠죠.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로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잘 보세요. 24절에 그들이 마띠아를 뽑을 때도 그 앞구절에 무엇이 나타나 있죠? 저희가 기도하며 성도들이 기도하며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세우죠. 성령님이 부어지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구약처럼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데 이것도 기도로 하죠. 성령님이 오신 후에는 이 모습도 바뀌죠. 사도행전 6장으로 가면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은 성도들이 기도하며 직접 집사를 선출합니다. 그때는 직접 선출로 바뀌어요. 왜?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부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이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 올바른 교회의 직분자들을 분별하고 또 기도해주며 세워가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는 사람의 왕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왕국을 증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뤄가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꼭 기도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이 한 구절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지금 이 교회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가정은 이러한 모습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나의 형제들과 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내 기도가 내 형제들의 기도와 닮아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뜻이 서로 같아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가요?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있나요? 물론 당시 성도들에게 다른 기도 제목들이 없었다는 말씀은 아니죠. 각기 다른 세세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에 가장 우선적으로 와야 되는 중심의 간구에 있어서는 다르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는 한마음 한뜻을 품고 한 기도를 드리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하며 하나됨을 지키며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 내용이 서로 다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 이루어질 수밖에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도는 결국 누구의 기도에 참여되는 거니까.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지체들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우리가 함께 드리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나 하나로 고립되어 살아가는 것은 병든 모습이에요. 공동체로 우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로 할만하니까? 저 사람들은 좀 나하고 맞으니까 아 이건 우리가 되어줘야지? 그게 아니죠. 우리로 할만하니까 우리가 되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로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피로 하나되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됨을 지키고 우리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어떤 현실에도 굴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기도에 가장 먼저 헌신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항상 먼저 왔다는 거죠. 어떤 방해, 어떤 시험, 어떤 세상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가 항상 먼저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 당시 성도들에게 기도는 어떤 의무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었고요. 한두 달에 한번 참여하는 행사나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었고요. 죄책감 때문에 가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모습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보이고 자랑하기 위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항상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죠. 바라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거기에서 모든 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들에게 은혜의 방편이 되었던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2장 뒷부분으로 가면 은혜 가운데서 자라갔는데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한 것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며 어떤 은혜를 누렸을까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받는 은혜라는 게 뭘까요? 기도하면서 받는 은혜. 내가 구하던가 막 해서 이루어지면, 야, 우리 은혜 받았어. 하나님이 결국 이루어주셨네? 그게 은혜일까요? 기도하면서 받는 은혜는 시작부터 은혜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부터 은혜라는 거죠. 그분을 향해 내가 아바 아버지를 부르는 것부터 은혜예요. 사실 그 은혜만 생각해도 기도는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죠. 돌이키는 거예요. 그분에게로. 그 대상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뿐 아니라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자기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제 천국에 속한 것을 발견하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기쁨, 감사, 찬송, 회개, 소망, 기도를 통해 누리는 겁니다. 기도하며 이러한 은혜를 더 누리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복음 말씀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 기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힘써 기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다 살리리라. 이 약속 붙드시고 지금 교회와 예배와 믿음과 예수님을 떠나 살아가는 교인들과 자녀들을 위해 더욱 힘써 한마음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련 중에도 우리를 연단하여 우리 믿음을 정금같이 하시겠다는 분명한 예수님의 약속 붙드시고 우리 모두가 더욱 인내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한마음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끝까지 너를 졸지도 않고 좌지도 않고 지키겠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 붙들고 우리도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 끝까지 지키고 천국 소망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분명한 약속 굳게 붙드시고 그날을 깨어 기다리며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지 않으십니다. 우리 기도 속에 오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눈과 귀를 우리를 향해 들고 계십니다. 누구를 들으시듯 우리를 들으실까요? 누구를 들으시듯? 예수님을 들으시듯.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있는 우리를 들으십니다. 어느 정도로 가까이 우리를 들으실까요? 우리가 그냥 막 주여 삼창의 소리를 질러서 100일 동안 해야 들을까 말까 들어줄까 말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 마음의 간구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들으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그 손으로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모습 나오죠? 그리고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얼굴빛을 우리를 향해 드신다는 말씀 나오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현실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품고 사랑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마치 자기 자녀처럼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시고 그 사랑의 얼굴빛으로 눈과 귀를 우리를 향해 들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들으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능이 넘치도록 이루어주시길 기뻐하십니다. 왜? 우리가 아 하면 다 아세요. 우리가 어 하면 다 아세요. 우리의 눈물 속에 섞여 있는 것도 다 아세요.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교회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각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시며 이 성찬에 참여하셔서 예수님과 천국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를 이 자리에서 나누지만 우리의 기도 속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고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눠주시고 그날을 향한 소망으로 늘 기도에 힘쓰실 때 한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내 뜻과 내 힘으로만 살려고 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뤄가려는 우리 온 교회와 각 가정과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